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쇼턴 와일더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어쩌면 우연 1714년 7월 20일 금요일 정오 페루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무너지며 다섯 명의 여행자가 그 아래의 골짜기로 추락했다. 이 다리는 리마와 쿠스코를 잇는 큰 길에 놓여 있었고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넜다. 사람들은 리마에 방문한 지인을 끌고 와서 100년도 더 전에 잉카인들이 고리버드를 엮어 만든 이 다리를 구경시키곤 했다. 사실 다리라고 해봐야 사다리처럼 엮은 얇은 판자 위에 마른 포도덩굴 난간을 달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걸을 때마다 다리는 협곡 위에서 출렁거렸다. 말과 마차는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 뗏목을 타고 좁은 급류를 건너야 했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심지어 총독이나 리마 대주교마저도 짐들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 유명한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를 건너는 쪽을 택했다. 성왕 루이 9세의 이름과 흙으로 지은 건너편 작은 성당이 이 다리를 보호해준다고 여겼다. 다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고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사고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페루 사람들은 성호를 그으며 자신이 가장 최근에 다리를 건넌 것이 언제였는지 또 얼마나 있다가 다리를 건널 예정이었는지 속으로 계산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거나 본인이 협곡으로 추락하는 환영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대성당에서 성대한 장례미사가 열렸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그런대로 수습되었고 아름다운 도시 리마에서는 대대적인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 하녀들은 주인 마님에게 훔친 팔찌를 돌려주었고 고리대금업자들은 재발절인 도둑처럼 공연히 아내에게 고리대금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열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리마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다. 페루에서는 변호사들이 충격적이게도 신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그런 재앙들이 유난히 잦았다. 해일이 끊임없이 도시를 휩쓸었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진이 발생해서 선량한 사람들 위로 탑이 무너졌다. 질병이 끊임없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덮쳤고 무정한 세월이 더없이 존경스러운 시민들을 데려가곤 했다. 그러니 페루 사람들이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의 붕괴에 유독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자못 놀라운 일이었다. 모든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거기에 대해 뭔가 행동을 취하려 했다. 바로 주니퍼 수사였다. 신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될 만큼 놀라운 우연의 연속으로 이 체구가 작고 머리색이 붉은 이탈리아 북부 출신 프란치스코의 수사는 선교 활동을 위해 페루로 왔다가 공교롭게 그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 때는 무더운 정오였다. 그 치명적인 정오에 산등성이에 이르게 된 주니퍼 수사는 잠시 발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저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눈 덮인 산봉우리와 발밑의 협곡을 바라보았다. 협곡은 마치 짙은 색 깃털처럼 보이는 초록색 나무와 초록색 새로 가득했고 그 위로 사다리 형태의 고리버들 다리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났다. 상황이 나쁘지 않게 풀리고 있었다. 그는 몇몇 버려진 작은 성당을 다시 열었고 그러자 원주민들이 아침 미사를 위해 성당을 찾아와서는 때로 기적을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탄성을 지르곤 했다. 어쩌면 저 앞에 쌓여있는 하얀 눈에서 뿜어내는 깨끗한 공기 때문이었을까. 혹은 한순간 시편 제121편에 대한 기억이 뇌리를 스쳐 눈을 들어 나를 돕는 산을 바라봤기 때문일까. 아무튼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의 시선이 다리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마치 사용하지 않는 빈방에서 악기의 현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대기를 채우더니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며 허우적대는 개미처럼 보이는 다섯 형체가 그 아래의 골짜기로 내던져졌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심 안도하며 10분만 늦었다면 나도 라고 혼잣말을 했겠지만 주니퍼 수사에게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왜 하필 저 다섯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주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인간의 삶에 어떤 패턴이 있다면 갑자기 중단된 저들의 삶 속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 분명했다.
오디오북
우리는 우연히 살고 우연히 죽는 것일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 살고 계획에 의해 죽는 것일까? 주니퍼 수사는 그 순간 대기를 가르고 떨어진 그 다섯 명의 숨겨진 삶을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떠난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주니퍼 수사에게는 지금이 신학이 정밀과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적기로 보였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만들겠다고 작정했지만 그동안은 실험실이 부족했다. 물론 표본이 부족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의 신도들에게 재앙이 덮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거미에 쏘인 사람과 폐병에 걸린 사람, 집이 불탄 사람, 자식에게 끔찍한 일이 생겨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불행들은 과학적으로 검토하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훗날 훌륭한 학자들이 적절한 대조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그런 사고들은 인간의 실수에 의해 일어났거나 어느 정도 개연성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산 루이스레이의 다리의 붕괴는 순전히 신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실험실을 제공했다. 드디어 순수한 상태에서 신의 의도를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만일 이 계획이 주니퍼 수사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 나왔다면 아마도 절대적인 회의주의의 소산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것은 천국의 길을 걷고 싶어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주제넘은 영혼들의 노력을 닮았다. 그러나 우리의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그 실험을 계획했을 때 의심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 답을 자신이 선교한 사람들에게 역사적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을 뿐. 그 불쌍하고 고집센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삶의 고통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좀처럼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적절하고 견고한 증거를 요구했다. 심지어 이단 신문소에서 사람 눈만 보고도 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나라에서조차 의심은 인간의 가슴에서 끊임없이 샘솟기 마련이었다. 주니퍼 수사가 그런 방법을 시도하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긴 여행 중에 서둘러 가느라 사제복 옷자락을 무릎까지 들어올리고 이 교구 저 교구를 종종거리며 다니는 와중에 그는 하느님의 섭리를 정당화하려고 실험하는 몽상에 자주 잠기곤 했다. 예를 들어 기우제와 그 결과를 철저히 기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주 작은 성당 계단에 선 채 기도를 올렸고 그동안 신도들이 뜨겁게 달궈진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자주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기도문을 낭독하며 화려한 의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은 영험한 힘 같은 것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지평선에 작은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몇 주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숱하게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것을 신경 쓸 이유는 없었다. 어차피 그가 비와 가뭄이 현명하게 배분되었음을 설득하려는 대상은 그 자신이 아니었다. 따라서 다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순간 그의 안에서 굳은 결의가 샘솟았다.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고 리마에 있는 집이란 집은 죄다 찾아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 10여 권의 공책을 채우며 목숨을 잃은 다섯 사람의 삶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썼다. 모두들 그가 그 사고에 대한 일종의 기록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모두들 도움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오해를 빚기도 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하는 활동의 주된 목적까지 알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후원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부지런을 떤 결과물은 방대한 책이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책은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 대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진다. 그러나 비밀 필사본 한 권이 존재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산마르코 대학 도서관에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것은 먼지 덮인 두 개의 커다란 목재 표지 사이에 끼인 채 서가에 놓여있다. 그 책은 사고 희생자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수천 건의 사소한 사실과 일화와 증언을 나열한 뒤 하느님이 당신의 지혜를 입증하기 위해 왜 하필 그날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서술하는 위엄 있는 구절로 결론 맺는다.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니퍼 수사는 도냐 마리아가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몰두한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 피우 아저씨에 대해서도 에스파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나조차도 샘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샘을 놓쳤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절대 모를 거라고, 신에게 우리는 여름날 사내 아이들이 죽이는 파리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하느님이 손가락으로 쓸어내지 않는 한 참새의 깃털 하나도 그냥 빠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KBS 오디오북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 오늘날 스페인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냐 마리아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에 관하여 주니퍼 수사가 수년에 걸친 연구에서 발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마땅하다. 그녀가 죽은 뒤 채 100년도 못 되어 그녀가 쓴 편지들은 스페인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 되었고, 그녀의 생애와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오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전기 작가들도 프란치스코의 수사 주니퍼만큼이나 다른 방향으로 큰 오류를 범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과도한 품격을 덧씌웠고, 그녀의 편지에서 드러난 넘쳐나는 아름다움을 그녀의 삶과 인격 자체에 불어넣으려 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여인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우선 그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모든 아름다움을 벗겨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아름다움은 제외하고 말이다.